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이 기도 기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말씀은요,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그릇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오염되어 있다면, 정금같이 순수하지 않다면 그 그릇에는 뭘 담든지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질이 금이라 할지라도 그 금그릇이 오물로 더러워져 있다면 그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릇이 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거기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있는지 담을 수 있어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두 왕을 명확하게 대조해주고 있어요. 자, 왕시대가 된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해서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이야기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리더들을 통해서 신정 정치를 받았어요. 그게 사사들입니다. 사사들. 이 사사들은 영적으로 저지들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인도하고 자기의 임무를 다하면 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쭉 나오죠. 삼손도 하나의 사사였고 기드온도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여러분 누구죠? 바로 사무엘상 처음에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게 되니까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우리 주변 나라들 보십시오. 사무엘이시여, 우리 주변 나라들 보세요. 다 왕을 세워서 싸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십시오. 사사 말고, 선지자 말고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세워서 실패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이 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사울 왕이 되겠죠. 오늘 그 사울 왕 이야기가 사무엘 상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이 선택한 사울은요, 굉장히 겉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으로 아비엘의 아들이며 스롤의 손자고 집안이 뛰어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탁월한 집안이. 베고랏의 증손이며 아비아의 현손이었다. 2절은요,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으뜸가는 미남자였다. 그래서 누구나 봐도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그냥 드러나는 거죠. 거기다가 미남자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니까 와, 서로 박수를 치고, 그래,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도 이제 왕이 생기는구나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기름 부으심까지 더해졌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해지니까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던 사람이 웅변을 하고 되고요, 용기가 충만해져서 우리 집사님처럼 막 지혜롭게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자, 가서 이제 우리 적군들과 싸웁시다 했더니 33만의 장정들이 그를 따라놨어요. 하나님 능력이죠.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그는 교만해지고 그 힘과 특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던,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맡겨주시고 혹은 재물을 맡겨주시고 능력을 맡겨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어느 순간 사울처럼 변질되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내가 그를 왕으로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니까 그 능력과 그 위치와 특권이 감당이 되지 않아 변질되고 교만해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저가 하나님을 버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실패한 나쁜 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는 첫 번째는요, 자존심이 센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힘들더라. 예,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사람, 프라이드. 예, 자존감이 높은 거랑 자존심이 센 거랑은 좀 틀립니다. 예, 그런데 자기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 두 번째, 인내가 부족한 사람, impatient. 세 번째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 self-willed.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네 번째는 불순종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샘플을 오늘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계를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솔루션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왕의 문제를 좀 분석해보면요, 그는 쉽게 말하면 삼진아웃을 당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 첫 번째 경고가 있었는데 스트라이크 했어요. 두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그것도 스트라이크 당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삼진아웃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트라이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영역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말씀이 기니까 제가 다 말씀 나눌 수는 없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왕이 됐어요. 이제 파워도 생기고 따르는 사람들도 생기고 군사들도 생기고 리더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사를 물어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 전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셔야 나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직책은 이 당시에 분리되어 있어요. 왕이 하는 일은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보호하고 그들을 이끄는 것이고요, 선지자, 여전히 사사,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께 의사를 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권한이었어요. 사무엘의 책임이었고. 그런데 이 전가를 보내서 빨리 이 전쟁터로 좀 모셔오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을. 그런데 7일이 걸려도 이렇게 더딘 거예요. 무슨 일인지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동안의 성경을 보면 자기 군인들이 자꾸 탈영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영화 보시면 여러분, 이 위태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되죠? 자꾸 군인들이 도망가잖아요. 자꾸 탈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타죠. 이해 갑니다. 이거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답은 안 오고 상부에서 지시는 안 오고 자꾸 군사들은 탈영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의 역할을 잊고 선지자의 역할까지 하려고 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명령해서도 아니고. 그런데 참 이게 드라마죠. 참 제사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는 거죠.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이 너무 늦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제사하고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에겐 각자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 믿음의 포지션, 믿음의 분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 성도의 포지션에서는 또 지켜야 할 본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아내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의 분수를 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영역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impatient, 우리가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넘볼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다 역할이 달라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훈계와 양육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는 뭐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의견의 일치가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자녀들의 포지션입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남편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영적인 제사장의 권한을 인정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고 영어로 보면 경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교회가 경외하듯이 아내들은 남편들을 경외할지라. 할렐루야, 남편들이요. 다 각자에게 맡겨진 포지션인데 교회에서 리더들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다스리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섬기라 그랬어요. 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또 성도들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향해서 배나 귀한지라나 귀한 것을 함께 나누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보며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보시는 거냐면요, 작은 것에 자기 포지션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큰 일을 맡겨도 반드시 탈선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보스를, 세상에 나가서 보스를 순종하지 않,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포지션이에요. 나라를, 지도자를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을 맡겨줘도 같은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함부로 영적인 본분을 건드렸습니다. 본인에게 허락되지 않았는데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당신의 왕위는 이제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내 자리를 넘봤네 이래서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에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반대죠.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이 귀신까지 들렸어요. 귀신까지 들리고 자기가 비파를 타서 귀신을 쫓아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여섯 번이나 던졌어요. 그의 인생에 그걸 요리조리 다 피한 거죠. 그때마다 그리고 비파를 타면서 언제 창이 날라올까, 눈을 감고 찬양할 수도 없어.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미친 왕이에요. 귀신 들린 왕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취하는 행동은 뭐죠? 구테타를 해도 충분히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인기와 명예가 그에겐 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많은 군대가 그와 함께하고 있고 그는 군대에서 앞장서서 싸움을 승리로 이끈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왕 앞에서 도망쳐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찬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옷을 베고 맙니다. 그것도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옷을 내가 잘랐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사울이 적군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서 애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는 사울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순종과 겸손의 자리죠. Patiently,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훈련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의 과정 다 그런 과정들이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도 Patiently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면 뭐 별별 다 하죠. 청소부터 의자부터 심지어는 교회 시스템 셋업부터 모든 걸 다 바닥부터 배우는 거예요. Patiently. 그게 하나님 섬길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벗어났어요. 두 번째는요, 세 가지를 볼 텐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양떼와 아각 왕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말렉을 가서 치라고 하셨어요. 예전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 명령하셨죠. 아말렉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완전히 진멸하라. 오늘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싸울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아말렉에게 가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시겠다. For justice. 하나님의 justice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왕은. 그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대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왜 애들까지 이렇게 다 죽이시냐. 하나님의 전쟁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쟁은 구약의 전쟁은 심판성의 전쟁이에요. 그 나라를 가서 쳐들어가서 너희 먹고 살 거 다 빼앗아라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침략적인 전쟁, 이걸 뭐라 그러죠? 제국주의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이것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길이길이 참고 참은 죄악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나서 그래도 듣지 않을 땐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쁜 일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또 무력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와서 막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주여 저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어가야 되나요? 빨리 무력을 행사해서 달려들여서 저지하더니, 아니면 여러분 중에 총을 갖고 계시면 총을 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육을 싫어하시니 제가 총 맞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집청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잘못된 행성. 여러분 무력으로 질서를 이루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 악한 것을 심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악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용인하는 것은 더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누구를 왕따시켜요. 누군가 누구를 괴롭게 해요. 누군가 누군가를 정말 학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믿는 자로서 침묵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리더십은 욕을 먹으면서 제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하기도 합니다. 때로 전쟁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미국이 예전에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때는 이런 전쟁을 했다고 해요. 생각해요. For justice.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도 나라가 다 갔다 젊은이들을 그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나치의 손에서 공산주의의 손에서 자유주의 나라를 국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다른 생명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도 전쟁을 했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미국은 정말 위대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아무도 미국이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죠? It's not for justice. 미국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에요.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무것도 차지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전쟁을 하고 그들을 벌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를 이렇게 죽이고 뒤에서 야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이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보여주라. 정의를 보여주라. 공평을 보여주라. 그러므로 싸우고 얻은 노획물들을 절대 취하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양까지 모든 재물을 너희 걸로 취하지 말고 얻지 말라, 개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죽이라. 안 그러면 너도 그와 똑같은 백성에 불과하다. 노략질하는 나라를 처단하는데 너희가 노략질하면 너도 똑같은 나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해서 양떼와 왕을 살려둔 거예요. 아말렉을 심판할 사람이 그게 왕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아말렉과 똑같아진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구절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 봐서 별로 돈이 안 되는 거는 다 태웠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건 다 살려서 가져갔어요. 이게 뭐예요? 침략 정쟁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8장 20절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앞에 나가 싸우며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이 힘만 좋으면 뭐예요? 남을 침략하는데 그 힘을 쓰는데, 남을 노략하는데 그 힘을 쓰는데, 나는 너희가 그런 나라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선지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원했는데 그들은 왕을 원한 거예요. 자, 이 물질을 남겼어요. 불순종한 거죠. 그때 11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리 자막이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사울 왕을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그에 대한 기대와 사랑과, 그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음이 아파서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울 왕에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이와 같이 딱딱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때론 교만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가 있으니까. 교만하지 않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회개하면 돼요, 회개.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사울 왕의 문제는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이제 그 사무엘이 기도한 후에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벌써 자리를 떴어요. 왜 떴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여기는 사울 왕, 대왕의 그 혁혁한 공으로 우리가 아말렉을 처단한 곳입니다 하고 비석을 세우고는 다른 데로 떠났어요. 기가 빠지죠? 사무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3절 그를 만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더니 오,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매하는 양들의 소리와 저 살찐 소들의 소리는 무엇인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은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 이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그들이 안 보이셔서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참사를 통해서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마지막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준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회로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여 나의 교회여 어디 있느냐? 나의 성도들이여 나의 성도들이여 도대체 어디 있는가?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 소의 소리는 무엇이고 이 양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신이 시켰으니까 백성이 끌어왔죠. 당신의 하나님이요. 이제는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해봅시다.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대신 제가 헌금할게요. 대신 제가 봉사 많이 하잖아요. 좀 죄 지면 어때요? 이걸로 다 덮어버리지. 이런 게 정말 종교에 찌든 회개의 기회를 놓친 많은 사람들의 변명, 아닌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진멸하라고 해서 나머지는 진멸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백성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각 왕을 살려뒀습니다. 왜 그 아말렉 왕 아각 왕과 귀족들을 살려둘까요? 이들을 자기가 포로로 두고 있으면 자신이 더욱더 위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그런 때 있잖아요. 적을 죽이는 것보다 적을 살려두고 고문하는 게 더 쾌감을 줄 때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성으로 그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감옥에 잡아두고 인질로 두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왜 기념비를 만듭니까? 왜 자신의 기념비를 자기가 만듭니까? 양들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을 왜 남겼습니까? 왜 아강을 살려줬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위대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은요, 부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하는 우상은요 부처상에 가서 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대답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우리 암송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낫고 듣는 것이 내가 듣고 행하는 것이 수량을 기름진 수양을 짜서 비싼 어떤 물질을 들여서 희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봉사, 실천, 우리께 드리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편이 낫다. 할렐루야. 이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일과 같다. 말씀드리잖아요. 우상 딴지가 우상이 아니라고요. 내가 우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그가 나를 버렸으므로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신,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주신 말씀, 메시지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하는 거예요. 회개에는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세 번의 기회를 발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실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음패하고 또 거짓말했죠.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건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그는 그 앞에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왕위에서 고꾸라져서 엎드려져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뛰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왕과 다른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자기 의가 강해서 나무에 목 매달고 죽고 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한 후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회개가 우리가 이런 독에서 빠져나올 첫 번째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 솔루션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사울에게는 어떤 좋은 자도 필요가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멘토가 필요했어요. 사무엘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그의 힘을 견제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왜 양육 공동체 제가 여러분 들어가시길 원하고 있어요? 독불 장군처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영성이 뛰어나, 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잘할 수 있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난 얼마나 영의 깊이가 깊다고,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명보다 둘이 지혜롭습니다. 두 명보다 셋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삼겹줄을 이루어서 서로 모니터링 해주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제게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요즘 좀 설교에 좀 목에 힘이 들어갔던데요. 네. 그럼 제가 회개하게 돼. 내가 또 교만한 모습이 뭔가 드러나나 보다. 저 시애틀에서 형님이 전화를 해. 에이, 정 목사, 요즘에 설교 좀 어떤가? 기도 좀 더 해야겠어? 감사해요. 제가 목회자 그룹 멘토링 모임에 갑니다. 10분 정도의 목사님이 계시고 리더 목사님이 계시죠. 가면서 다른 분들의 고민을 들을 때,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저렇게 했구나. 그걸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저건 잘못했구나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나타난 자기의 부족함과 결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벗어나는 순간 독불 장군이 되는 겁니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Accountable 하지가 않아요. 자신에게. 우리 모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혼자 탁월할 수 없어요. 바울도 자신의 동역자들을 두는데 무려 100여 명의 기도 동역자를 두고 사역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없는 사람들,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탁월해도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서로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후대가 내리는 평가가 이래요. 매튜 헨리 주석을 쓴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즉위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 곧 신앙의 사람이었으나, 여러분 차라리 기름 부음 받기 전, 리더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는 사람 괜찮았어요. 하나님도 경외하고요. 그런데 포지션을 가지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왕이 된 후에는 사단의 사람, 자만과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원해요. 우리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특권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모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개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와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이신 그분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왕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사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변질되지 않고 우리 새로운 시스템에서 우리가 전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부대를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닮지 말아야 될 본과 또 닮아야 될 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 죄의 못난 자아가 교만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말 세우고 싶은 내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그런 내 명예욕이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치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또 내 성과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봉사가 주님 드러나지 않을 때 주님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지치는 것을 봅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참 겸손한 왕으로 오신 다윗처럼, 참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할 때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리더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